설교 제목은 마가와 독자의 만남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이러니 반어법으로 드러난다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일 잠시 맹인 바디메오를 소개 중이었습니다. 정상인이 못 보는 실체를 맹인이 볼 수 있다는 반어법 아이러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따른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10장에도 역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장면 사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긴가민가 합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부자는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왕 대신 예수 따르기를 꺼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 맹인은 길에서 적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님을 알아본 때가 언제일까요? 눈뜨기 전에 소문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팩트체크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대해 은근히 떠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타이틀 사용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할 중차대한 논쟁거리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가 눈뜨게 된 사연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주장을 뒤집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어이 여보게 친구 바디메오 씨 당신 말이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안 돼 라는 논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맹인이나 그린 같은 소외층 아웃사이더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즉각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걸맞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혈루로 고통받는 여인, 귀신 들려 고통 중인 딸을 둔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 또 어린 아이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데려오는 민초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백부장. 이들의 공통점은 아웃사이드라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을 작가가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너무나 일관적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웃사이드의 무례한 듯한 말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인사이드의 생각을 수정하라. 아웃사이드의 반응을 주목하라. 이게 작가가 바라는 것들이죠. 야, 대단하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첫근 제자들이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열 제자들도 뿔이 나서 서로 싸우죠? 이런 수준 낮은 제자들을 향해서 드러나는 듯이 다윗의 아들이여 맹인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들리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라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에 똑같은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를 소환하는데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내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두루 다니셨을 거예요. 이 마을도 가보고 저 마을에도 가서 하룻밤 잤을 거예요. 하지만 나귀를 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말죽거리에 해당되는 베다니에 와서는 나귀를 타신다?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플랜이 가동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상징적인데 작가 마태는 스가랴서를 직접 소환하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가 마가는 독자들이요 귀가 있으시다 하면 들으세요. 선지자를 간접 소환 즉 울림에 맡겨버려요. 나귀를 타시는 분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리라.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에 변하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외친 것처럼 군중들도 다윗의 나라요 혹은 다윗의 다스림이요 라고 똑같은 맥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참고로 이 호산나 송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기초한 군중들의 열광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편에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뭡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다스림이라는 이해 혹은 그 인식을 공유하는 열광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걸까요? 네, 무대 속에선 예수님이 아직 왕으로 지명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오는 다윗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연 역할을 맡으시더라는 겁니다. Coming Kingdom, 그렇습니다. 종말에 올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제도권 권력에 도전하는 그 나라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의 일부 비판도 있죠. 뭐 군중들의 현재 호산나는 미래의 메인 축제에 대한 맛보기 축제라는 의견 혹은 뭐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선포한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없다는 의견 혹은 지금은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이라 여행이 어렵겠지만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 필그림 순례자라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황목사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 등 그렇지만 아니죠. 황목사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도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가지 흔들지 않을 겁니다. 왕의 신분에 걸맞는 환호를 황목사가 받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마가복음이에요. 아직은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의 울림을 귀담아 들으라는 주문이에요. 도도히 흐르는 강물 수면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이 폭포로 흘러가죠. 그제서야 소용돌이가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울림이 군중들의 외침 속에 증폭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정식으로 선포된 게 아니고 아직은 윤곽뿐이에요. 지금은 단지 들을 귀 있는 자, 볼 눈이 있는 자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갑작스런 변화를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들을 귀, 보는 눈이 없어 맥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무슨 말재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라는 짧은 주제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스도는 다윗 계통이 아니라는 도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실제 이 구절을 바탕삼아 예수님은 다윗 계통 메시아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그룹도 있어요. 앞에서 다루었던 바디메오 이야기,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외침,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은밀한 주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작가는 독자인 우리한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진실을 잠시 덮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같은 유대 리더들과 부딪혔습니다. 포도원 소작농 비유도 베풀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할지 말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 등 저들과 주고받는 의견에 충돌이 많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리더들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뿜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34절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끌렸던 한 서기관의 항복이 나와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에 매듭을 짓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본문 예수님의 반격 차례 같아요. 수사관처럼 질문하세요. 유대 리더들이 답해야 하는 차례가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가지고 어찌 그 그리스도가 그의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찌?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럴 수 있냐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다른 데도 있다면 좀 가져와봐라는 의미죠. 이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부정이 아닙니다. 또 서기관의 의표를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기관 당신이 성경 시편을 잘 아는 학자이니까 좀 더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게 어때?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이디어? 그게 시편 110편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맞아?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손바닥에 올려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실수나 잘못을 즐기는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변한 것 같죠? 그 바로 앞에 12장 13절 17절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러한 논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가세 해뜨렸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코가 보기 좋게 납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색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는 말에 군중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보다 훨씬 스마트한 걸 본 것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게 인상 깊은 정품 성경에 있는 에피소드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전문가 해설이 문제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재치가 넘치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탄 없고 단호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급이 다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독자들이 메시아께서 단순한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임을 인식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란 민족주의 열망과 엮여있는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외세 로마 세력을 몰아내는 군사적 리더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에 열망이 고스란히 실려있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군사적 리더라는 의미라면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의심해 보라고 미리 알려주었을 것 같아요. 자신은 군사적 리더가 아니시니까. 오히려 자신은 범죄자처럼 붙잡혀서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예고를 무려 세 번이나 하셨어요. 동시에 자기를 따르려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들지 말라. 종이 되어 섬기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가르침은 전통적 메시아관과 모순입니다. 단지 시편 110편처럼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터이니까 메시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며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기다리라. 군사적 리더가 되어 난국을 치고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예수님이 다윗 계통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같은 메시아이시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봐야 합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본문 12장 36절에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메시아한테 우편에 앉았으라, 즉 기다리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하늘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 메시아, 고난은 당하지만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될 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는 거니까 다윗 본인이 아닌 다른 리더가 전쟁을 평정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누군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도 물론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비로소 납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메시아 혹은 앉으신 메시아,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아, 상상이 되세요? 당시엔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 소작농 비유에서 아,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작가의 기획을 알아야 독자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지점에서 작가는 이스라엘의 옛 전통과 현재와 단절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통의 획기적 변화를 기획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그대로죠. 그 의미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군사적 리더십을 넘어선 우주적 리더십.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대관식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되실 분이라는 거죠. 다윗에겐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The Lord.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미지, 한편으로는 과대평가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대적들과의 우주적 싸움에서 승리는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죠. 하지만 고난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승리라는 측면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미지는 너무 과하죠.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작가는 다윗 계통의 왕권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인 우리가 어? 메시아의 의미 변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고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연유로 작가는 순한 이야기 속에 가장 노골적인 로얄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채찍 맞고 조롱당하심 유대인의 왕으로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에서 19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십자가 상단의 죄패 역시 유대인의 왕이죠. 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 독자들은 빈정대는 조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심을 믿게 되는 신기한 반어법 아이러니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맞으세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왕권을 시위하셨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는 왕권의 포기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답한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드디어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책 제목부터 알고 있던 정보 아닙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왕권이 거절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작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제, 뭐 어려운 말로 뭐 표상학,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를 처음 도입한 건 마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전적으로 그 의미가 해체되게
한 것도 마가 작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수들이 군사적 리더의 발 아래 굴복하는 원래 의미가 종말에는 우주적 원수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다윗의 자손이 유니버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마가복음에서 미리 연출되는 중입니다.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한 12장 사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본문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 자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왕권 소유자입니다. 저들의 예봉을 다 받아 넘기신 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셨노라고 암시한 거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종말적 우주적 유니버설 권위를 마가복음 로컬 현장으로 가져와 내뿜는 예수님의 권위 말입니다. 저자 마가는 당시 유대 리더급들을 원수, 종말적 원수로 미리 설정했고 그들은 결국 메시아의 발등상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들의 말문을 닫으시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오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군사적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한계를 넘어시고 우주적인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